이사야서 26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곧은 길, The straight way, the straight path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곧은 길에 서 있는 의인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죠. 악한 사람들이나 의인들이나 지금 심판의 길에 서 있어요. 심판의 길에 서 있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를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 하나님 결국엔 이기실 거거든요. 승리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사야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앞에 영어로도 그렇게 써놓았지만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in action.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일을 하고 계시죠.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일단 의인들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근데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11절에서 가르쳐주는가 하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11절, 12절, 13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죽은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부르니까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근데 13절엔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더 강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11절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높이 손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뒤통수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반대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세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 했는지 알아. 그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지난 여름에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봤어. 그 말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맴매하는 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협의 손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위협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발등에 불이 돼주셔서 우리들의 발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그 평평하지 않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것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습니다. 물론 야단도 치지만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높은 손이 올라 오른손이 높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보기에는 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동시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린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악인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될까요? 악인을 향하여서는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이 누군가 하면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들이잖아요.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공격에서부터 끊어주신다는 거죠.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지금 누군가 하면 악인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징계의 모습. 의인들은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악인들이 보면 아이쿠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 평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도 뭐 저게 뭐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계시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딱 돼버리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거요. 그리고 국가가 그렇고요. 가정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아주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저 양반을 괴롭힐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불신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근데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날이 되면 악인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볼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향해서도 손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의인들을 향해서도 손이 들어있죠.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는 11절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불로서 주의 대적을 사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대적은 유다를 공격했던 대적들이에요. 유다를 괴롭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불로 사르겠다고 안 그러고 나의 대적들을 주의 대적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예요. 사울은 나 당신 핍박한 적 없어요. 죽은 당신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저 양반들을 내가 지금 핍박하는 거지, 저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지, 당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도 그 불이 주의 대적을 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원수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거예요. 불로써 살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과 사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내 억울한 거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이런 구절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유다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즉 그것을 우리들에게 굳이 적용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사업을 했는데, 동업을 했는데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멸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저놈들을 칠족을 멸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12절에서 두 번째로는 가르쳐주는 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12절도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12절에 가서 시제, tense, 이 시제가 미래로 바뀌고 있어요. 미래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그 부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O Lord, you will ordain 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2절 제가 앞에 부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라고 했어요. 평강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이 평강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 평강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뭐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 4.19 폭동 났을 때 저희 같은 경우도 폭동 피해자였으니까 LA 한인타운에 올라가면 FEMA라고 하는 그 연방정부의 그 구제해주는 그 단체에서 세상에 먹을 거 나눠주는데요. 폭동 나기 전보다 더 잘 먹었어요. 뭐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하여튼 기저귀까지 다 주고 그랬으니까 뭐 한 보따리 싸들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옅다 여기 평강 있어 이거 가지고 가 이러고 주는 게 아니라 평강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이 약간은 아쉬워요. 히브리어에서 이 베푸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건가 하면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요, 큰 막대기를 세워야 되는데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굳게 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 속에 평강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세우는 거예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데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역하는 사람을 패스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는 그냥 패스터이 아니라 안수받은 패스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데인 패스터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official은 그 직책, 타이틀로 쓸 때는 reverend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그 말은 안수받은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목사가 올데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탁자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올데인이라는 말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줬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평강이 우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혹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는 평강이 있는데 집안에 가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빨래는 여기저기 스쳐져 있고 애는 직직대고 울고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집에 들어가면 괴로운 거예요. 집에는 평강이 없고 일터에는 평강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예요. 다시요. 우리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모를 수 있는데 나와 모르는 일인데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만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에도 뭐 수만 가지 일들이 터지고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 수만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수만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제가 가장이라고 하는 almos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내가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는 예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오는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크리스천 스쿨로 보내셨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나도 모르게 다 예비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셨던 나의 모든 일이에요. 그 일들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나에게 최고의 관심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를 놓고 본다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굳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배고프고 오늘 좀 몸이 아프고 그래도 상관없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박아주신 이 평강만큼은 흔들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강이 흔들거리지 않는 이유는 구원 때문인데 구원의 확신 때문인데 그렇다면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강 또한 내가 만들어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 그 평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늘의 평화예요. 하늘의 평안이고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그거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 어저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주고 계시고 평강을 보장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래봬도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금 내일도 일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평강은 절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 표현을 이사야가요.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볼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강조한 거죠.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광야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이니까. 그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온갖 잡신이란 잡신은 다 믿었어요. 심지어 그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도 신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조선 백성들이 뭐 산당에 가서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빌고 그런다 그러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똥파리는 믿지 않았어요. 믿어봤어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열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어요. 그 파리 재앙을 왜 줬는 줄 아십니까? 애굽 사람이 파리를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 믿는 400년 동안 온갖 잡신이란 잡신은 다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서바이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실수해요. 물론 옆길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끝까지 야단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고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가나안의 민족들이 온갖 잡신이란 잡신 또 다 섬겼네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있었잖아요. 유혹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아 니네들 선택해라. 여호와 믿을래? 우상 섬길래? 그러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지만 우리는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신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구원의 방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직분자 훈련할 때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14절에서는 그 원수들이 멸망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15절에 가면 원수들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수들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원수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14절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라고 했어요. 능력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너뜨리고 짓밟으셨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기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짓밟고 계시니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그 원수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요. 왜 일어나지 못하죠? 죽었으니까. 왜 못 괴롭히죠? 죽었으니까. 그 말이 14절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이사야가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14장, 이사야서 14장에 2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끊겠다 그랬어요.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나무를 다 베버리시고 불살라버리는데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나무는 남겨두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는 아수르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싸그리 몽땅 베버리겠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유다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일어나지 못하겠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원수들을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공포,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고 놀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신방을 가면 처음으로 신방을 가거나 새 집이거나 그럴 때 성도들한테 가끔씩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 보일러가 있어요 없어요? 워터 탱크 있잖아요. 뜨거운 물 끓이는 거. 그게 요새는 탱크리스, 탱크가 없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물을 데피는 그런 기계도 있어요. 제가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집에 워터탱크가 터져가지고요. 두 달 동안을 제가 호텔에서 연예인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집을 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면 너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것까지도 사라지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기억을 사라지게 하신다. 세주문 성경, 세주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멸절하셨사오며 그 다음에 당신님은 그들의 기억을 모두 사라지게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그냥 직역을 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 자막을 해놨죠. 끝에 부분에요. And made all their memory to perish. Perish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쑥대밭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멸절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억,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도 잊어버리게 하겠다. 그 말은 온전한 평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옛날에 경험했던 나쁜 일이 생각나면 벌떡벌떡 깰 거 아니에요. 또 뭐 가위 눌린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멸절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원수들이 멸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수들을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사야가 이 15절을 쓸 때에는요. 마음속에요. 막 감정이 복받쳐 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15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요. 이 나라는 누구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하셨습니다. 강조의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또 있었어요.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더하다 창성하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은 강조하는 건데 제가 왜 이 15절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15절에서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땅 따먹기 하듯이 넓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으로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단어는 여러분이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나라가 넓어진다, 크게 하신다 그러면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까요? 좀 시간은 갔지만 이 15절이 중요해서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저에게도 정말 미워하는 친구가 왜 없겠습니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통일교에다 팔아먹은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는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속에서 욱하고 막 지금도 올라와요. 이러고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 저런 녀석은 지옥 가도 싸 라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못 올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저 뒤를 보니까 쫄랑쫄랑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 내가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꼭 만나야 되는 목사님이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거기서 안 보이고 뭐 이런 농담들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친구가 오고 있는데 천국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양팔 벌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승질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까? 이방 민족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까? 메시아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때문에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택함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랑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확신되었고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당장 천국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여기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참된 평강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